사무엘하 16장 5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 다윗이 그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주변에 강한 용사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다윗 왕을 자신들의 민족의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세종대왕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의 그 주된 내용들이 뭐냐? 다윗이 쫓겨가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곤란에 겪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경은 이 다루고 있는 역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장면에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장면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전개 과정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랑 틀어지게 됐는가 형 요압의 일로 요압이 아니죠 누구였죠? 암몬의 일로 어떻게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또 전도사님들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골리앗 얘기밖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골리앗 얘기는 굉장히 짧게 하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도 이미 진작에 앞에서 다 끝내고 있고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썩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하 이 하반부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다윗의 고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고난은 그래도 꿈이 있는 고난이고 비전이 있는 고난이죠.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나한테 막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내가 뭐 어디 블레셋으로 돌아다니고 광야로 돌아다니고 어떻게 견딜 만한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야 될까요? 이미 네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리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왕위가 위협을 당하고 이 자식들은 정말 콩가루 집안처럼 됐고 이게 지금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별히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성경의 어떤 이 기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웅적인 기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개인에 대해서 신화적인 기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성경에 나온 주요한 인물들 중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유일한 기적이라고 하면 어쩌다 이렇게 물맷돌 샥 던졌는데 그 뭐죠? 그 골리앗의 그 정수리 한 가운데 딱 박힌 거 외에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에녹은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조차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랫동안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 매우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의 삶을 보세요.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는 이 다윗에 관한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책 제목을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피소드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자기가 너무너무 아꼈던 아들, 이 아들의 이제 일으킨 그 반역을 피해서 능력 있는 아들, 잘생긴 아들, 머리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정말 이렇게 자른 머리털을 세보면 정말 무게가 많이 나갔던 이 아들, 똑똑한 아들,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한 이 아들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시므이라는 친구가 와요. 그래서 막 다윗한테 막 욕을 합니다. 저주를 막 하죠. 7절에 보면 막 저주하고 넌 네가 피 흘렸고 너는 사악한 자고 네가 이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람은 우리가 초반에 이제 이제 사울의 어떤 그 후예들 사울을 추종했던 이들과 이제 유다 족속들이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권력을 얻게 되면서 부딪히게 됐을 때 그때 나왔던 이제 아비새와 요압과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북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관이었던 아브넬과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싸움에 의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어떤 이제 자기가 처한 어떤 이제 그 자리가 사실 명분이나 논리나 그 어떤 심지어는 어떤 신앙보다도 더 우선할 때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이 시므이가 욕한 이유는 하나죠. 왜 그럴까요? 5절 보세요. 다윗 왕이 바울임이란 데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울의 친족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선정을 베풀어도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왜? 사울의 친족이니까. 다윗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막 욕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던 누구들이 또 이제 화를 냅니까? 이 사람들 역시 다윗의 친족이죠. 스루아의 아들 중에는 요압이 있었고 아비새가 있었는데 그 중에 9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승질을 막 내지요. 왕이요, 저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야 이거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욕 있잖아요. 개 그거보다 훨씬 심한 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욕은 그래도 살아 있는 개인데 여기는 죽은 개 이러면서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죠. 이 죽은 개가 우리 왕을 저주하오리까?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베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압살롬에게 누가 붙었냐면 유다의 장로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위로 어떤 이제 올라가는 어떤 왕이 선포식을 했고 그런 와중에 그 전통적으로 그 사울 왕의 후예였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자 다윗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예를 들어 시므이를 확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압살롬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압살롬 편으로.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그렇다라고 친다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의 태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아비새의 마음이나 요압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가 왕으로 살고 있다가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사실 법대로 치자면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압논 왕자를 죽였으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살려줬더니 그걸 봐줬더니 감히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 그렇지 않아도 막 화가 나서 죽겠는데 이제 누구든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회사에서 이제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이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 와서 누가 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바로 아니 우리 조원들 중에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바로. 약간 이 사람들 심정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또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리라. 요절을 내서 본보기로 보여주리라. 어떤 그 분노를 막 쏟아낼 대상을 그렇지 않아도 찾을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 왜 죽였을까? 이제 제가 요즘 그 아주 중요한 제 어떤 화두 중에 하나인데, 아유, 목사가 화두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제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해석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바쳤던 어떤 이제 이 제사, 그러죠. 가인도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바쳤죠. 일종의 이제 희생 제사였는데, 하나님과 어떤 자신과의 어떤 그 이 틀어진 관계, 인간과의 이 틀어진 관계를 아벨은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동물의 어떤 희생의 어떤 제사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죠. 뭐 영구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가인의 어떤 그 화해,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가 계속 어떻게 보면 지속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해결을 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른 희생물을 찾은 게 바로 가인이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일견 그 일리가 있는 해석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 그것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가끔 보면 내가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죠? 을지로 가서 하나요? 어디 충정로 가서 하나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화낼 대상이 아닌데 가서 이렇게 화를 이렇게 내고. 분명히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뚜렷이 없는데 딴 데 가서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낼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 사회에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그 비극의 이제 어떤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저 같으면 이제 아마 그 이 시므이를 아주 본보기로 확 이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뭐라 그러냐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해졌죠? 어떻게 왕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죠? 한 나라의 권력자가.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구절이에요. 최근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하를 읽다가 눈에 들어오게 된 구절입니다. 왕인데, 야, 이 지금 시므이가 나한테 이렇게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걸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놀랍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동기에는 아마 그 하나의 동기만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수하게 하나의 동기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요. 물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요. 그러나 꼭 그 동기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조에 이번에 조가 바뀌었는데 조장님이 예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장 오빠가 괜찮아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뭐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은 분명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므이를 죽이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울 왕에게 이제 어떤 심정적인 어떤 동정을 보냈던 많은 세력을 자신의 적으로 삼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마음에 아주 이렇게 배의 어떤 다처럼 그 어떤 그 커다란 중심처럼 지금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명제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일하고 계셔, 인도하고 계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교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을 명제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리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둥과도 같은 거죠. 뼈대와도 같은 거죠. 뼈가 없으면 사람이 흐물흐물해지죠. 그런데 뼈만 가지고는 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살이 붙어야죠. 근육이 붙어야죠. 기둥만 가지고는 건물이라고 할 수 없죠. 벽이 붙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하고 내장을 해야죠. 그림을 갖다 걸고 시계를 갖다 걸고 지금 이 장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다 일하셔. 다윗은 범죄했어.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어.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길게 10장이 넘어가는 그 분량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의 내용들은 그냥 단지 내가 A는 B야 라고 하는 식으로 명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진짜 우리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여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은 시간을 거쳐야 진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연인의 고백은 그 고백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그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 내용이 시간을 거쳐서 시간의 횡포를 다 견디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야 그게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이지. 진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리, 진짜가 되는 거죠. 나는 평생 당신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그 말이 살이 되고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결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의 어떤 시간들,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야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라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삘 받아서 막 기도할 때라든지 갑자기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좋아서 막 하루에 막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읽었다라든지 그때 하는 어떤 그 일시적인 고백,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시작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숙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청년 일부에서 이제 2부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2부에서 3부 올라가니까 너무 진지하다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어떻게 갔겠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분들과 모든 게 다 아름답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취직한 사람들과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그런 표현 쓰던데요. 자기가 이제 새로 취직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신분이 이제 상사들은 이제 어떤 이제 하늘에 계신 분 같고 자기는 땅이 아니라 어디 저기 밑에 있는 지하 안반수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청년 3부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건 청년 일부한테 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숙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병든 거야. 그러니까 근데 1부에서 2부 올라오니까 이건 좋더라. 그러니까 더 성숙된 것 같더라 사람들이. 2부에서 3부 가니까 더 성숙된 것 같더라. 저기 잠실에 가면 오모리 김치찌개라고 있죠. 석촌호수 옆에. 뭐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김치를 숙성시켜서 김치찌개를 내놓는 데인데 우리 뭐 그런 거죠. 예. 숙성된 지 1개월째, 숙성된 지 1년째, 3년째. 그걸 거쳐야 맛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막 담은 겉절이나 갑자기 얘기가 이쪽으로 자꾸 세면 안 되는데 이제 막 담은 겉절이나 3년 된 이 어떤 그 숙성된 이 게르마늄 항아리에서 이 홍천에 있는 그 동굴에서 섭씨 그 4도에서 5도를 유지한 그 상황에서 3년 동안 그 숙성된 그 김치랑 다 김치라고 불리죠. 그러나 입에 침이 고이는군요. 그러나 김치는 김치이나 같은 김치는 아니죠. 지금 그 일들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양치일 때부터. 그런데 블레셋을 겪고 사울을 겪고 왕이 돼서 환희를 겪고 그리고 자기가 이 왕국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가장 큰 위협이 사실은 블레셋도 아니고 사실은 어디 암몬족속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다른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다윗이 사실 이 어려움을 겪죠?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우리 앞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하 우리 11장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니라.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하죠. 반역에 있어서. 그런데 이 치밀함은 누구의 그늘에서 지금 전개되는 내용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그늘에서 전개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자가 이 이후의 음울한 어떤 이야기들, 우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확 덮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다윗이 이제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현장에 안 가 있고 뒤에 있는. 또 다른 설은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윗의 장수들이 이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대빵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 나갔다가 다윗이 죽기라도 하면 이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데. 심각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왕궁에서 총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지휘만 하시고 그러니까 몸을 지켜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왕궁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약간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그녀 밧세바를 본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날에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치밀합니까? 전장에 나아가 있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오라 그래라. 사실 왕이 한 병사를 뭐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뭐 장교급이었겠지만 병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막 술도 따라주고 야 너 수고한다 이제 집에 가야지. 얼마나 치밀합니까? 왕의 어떤 인애, 왕의 어떤 자비함을 보여주는 내용 같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덮으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안 가죠. 버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너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리고 니네들은 빠져라. 자, 그런데 요압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성전을 하는데 사실 공성전에 있어서는 그 무리하게 성벽 바로 밑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압이 이야기하죠. 옛날에도 그 기도원의 아들이 이렇게 막 성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혹은 이제 왕궁에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너무나 쉬운 이 전략,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쓰면 안 되는 이 전략도 모르고 그렇게 용병을 했단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지적할 게 두려워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아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앞에 있다가.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용병을 했냐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나 요압이나 엄청 정치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해라. 사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그 얘기를 딱 하죠. 다윗이 알아차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멋진 속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한번 보시면 전령에게 이르되 다윗이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병사를 잘못 운용했다고 전략을 잘못 짰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명언이죠. 칼은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우리 편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 말같이 들립니까? 그러나 이 지혜가 크면 클수록 그가 감추려고 하는 이 죄악의 깊이, 죄악의 무서움은, 죄악의 그 심연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나단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탁,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질책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단을 통해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앞에 구절은 그거죠.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아무것도 없던 목동 시절에서 그 사울의 모든 것을 다 피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사울에게 있던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더 줬을 텐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을 어겼다. 근데 좀 이상하죠. 한 나라의 왕인데 아무 여인이든 취하는 게 과연 잘못이었겠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거죠. 너는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이 자신들의 백성, 그 자신들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내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네가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 신탁은 뭐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무슨 말에 대한 그겁니까? 그렇죠. 다윗이 한 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해치는 법이야. 에헴. 이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 죄를 네가 가렸냐? 그래 한번 봐라. 네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봐라. 칼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 앞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신탁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쭉 펼쳐지는 얘기가 이 이후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이 네 집안이 끝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 암논은 그냥 자기의 욕정을 따라 다말을 욕보인 것 같지만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친누이인 다말을 욕보여 이거는 나를 욕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암논을 찔러 죽였지만 그리고 압살롬이 멀리 도망가게 됐고 다윗은 그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래서 요압이 중간에 눈치를 채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고 화해를 시켰고 그런데 압살롬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치밀하게 계획한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갖고 반역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자기가 정말 평생 동안 정말 중용하고 아껴왔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게 어떤 인간의 자기 어떤 한 개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주신 이 신탁의 말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네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아내들과 그가 동침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우린 여기서 굉장한 어떤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김홍전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의 일인데 하나님의 선민의 일인데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교회살 우리의 교회살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수많은 주의 종님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어떤 봉사를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치밀하게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다윗의 지금 일생도 그렇죠.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어떤 한 개인이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밀려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 떠밀려서 압살롬에 의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압살롬의 욕망이 지금 다윗의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압살롬만 있습니까? 시므이도 옆에 와서 거드는 거죠. 시므온도 너 잘됐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어? 너 그렇게 사울 왕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네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메롱 막 이런 그 옆에서 깐족거리는 이 시므이, 시므이의 깐족, 시므이의 욕망, 그 위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있죠. 마치 외줄타기가 아니라 여러 어떤 그 거미가 그 거미줄을 타는 것처럼 한 개인의 삶이라는 거는 여러 욕망의 금을 위해서, 그게 나의 욕망이기도 하고 타인의 욕망이기도 하죠. 타인들의 욕망이기도 하고 그 욕망의 그물 속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춤을 추며, 위태로운 춤을 추며 살아가는 인생 같지요. 또 앞에 또 재밌는 사람 나오잖아요. 16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실까요? 16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아주 발음을 잘해야죠, 그 시바가 나오죠. 시바가 누굽니까?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와가지고 떡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과일도 주고 포도도 주고 다윗을 맞이하죠. 다윗이 이상하죠. 얘는 무비보셋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친사울파잖아요. 친사울파인데 왜 나한테 잘해주지 물어보죠. 그런데 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바도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다윗 왕이 쫓겨가고 있긴 하지만 다윗 왕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이, 정치적 감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다윗에게 잘해주죠. 다윗이 감격하죠. 좋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얘가 지금 와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야, 무비보셋에게 줬던 땅 너한테 준다. 네가 다 가져라 이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요.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을 배신한 게 아니었잖아요.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게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다윗은 아직, 지금 여기서의 다윗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시바의 욕망이 지금도 다윗의 삶을 감싸고 있죠.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어떤 욕망과 나 혼자만의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건 내가 사는 건데 수많은 내 주변에 가깝거나 멀거나 나를 적대시하거나 나와 친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나를 써먹으려 하거나 하는 그 수많은 욕망의 그물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런지 그 중요한 욕망의 그물 중에 아주 더 중요한 욕망이 우리 개인의 내면의 욕망이죠. 결국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내면의 욕망이 다윗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밀합니까?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저희도 바보가 아니니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로 교육자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갈등을 감추려고 하는지, 자기의 어떤 면을 감추고 다른 이들의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 교육자에게 동의시키기 위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다가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한 개인도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살아갈 때가 많죠. 사람들을 대할 때, 청년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드럼치는 성진 형제 같이 힘쓰고 일 잘하게 생긴 형제가 오면 왠지 이렇게 일을 좀 더 시켜볼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 세신자조 담당하는 우리 그 심원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그 요즘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왜냐면 우리 세신자조에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인간이니까요. 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중요한 어떤 추 같은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다윗에게는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그냥 다 자기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에 들뜬 암나귀처럼 순나귀처럼 그렇게 막 살게 되고 그 욕망들이 막 그물을 만들고 복잡한 양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다윗도 거기에 막 열이 치이고 저이 치이고 이러는 거죠. 암논의 욕망에 치이고 요압의 욕망에 치이고 압살롬의 욕망에 치이고 시바의 욕망에 치이고 시무의 욕망에 치이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다윗은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있어 보여요. 사무엘하 1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개역판만 해도 이 앞에 보라라는 번역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라는 번역어가 없는 이제 성경 번역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보라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봐라. 여기서 보라는 거는 이제 사독이라는 인물 자체가 매우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기 때문에 사독에 대한 강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전기가 지금 어떤 그 중요한 전환점이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 그렇죠?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궤가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사울만 해도 이전의 인물만 해도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계명을 나를 생각해서 내 중심으로 그것들이 돌아가게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간 듯이 보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때의 다윗은 사울이 했던 그 왕의 역할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다윗은 은혜지요.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은 그 깨달음 그리고 밧세바에게 낳았던 첫 아들이 그렇게 죽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첫째 아들이 죽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요직이었던 정말 천하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의 편에 섰다는 걸 보면서 이게 아, 이 세상은 내 통제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벗어나겠어라든지 이걸 내가 극복하겠어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운명에 맡기겠어라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결국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일 거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신앙고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시지요.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뭐 시간 관계상 역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이 대목을 볼 때 약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좀 생각이 나지요.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지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두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딱 머물렀을까요? 여기 감람산은 영빨이 있는데야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야 이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 이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계속 현실 속을 걷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어떤 마루터기 있었나 봐요. 산 중턱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아랫사람 후세가 오는데 다윗의 친구예요. 내가 널 쫓아가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마라 네가 여기 남아서 나의 어떤 좀 이제 첩자가 되어달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후세 때문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그리고 결국 이 후세의 역할 덕분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네가 현실을 도피하면 된다. 갈람산에서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왕위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널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그러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펼쳐지는 현실이요,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경험해야 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며 나아가는 어떤 그런 그 다윗과도 같은 그 길을 여러분 걷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수를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함하는 그 현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싸인 혹시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현실을 기도 한 번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떤 찬양 한 번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막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볼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여기서 두 손 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질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배반의 현실, 이용당하는 현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압이나 아비새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평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배웁니다. 이 현실 속에, 이 현실은 우리에게 이상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이 현실은 우리 가운데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치열하고 배반이 난무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현실이요, 그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현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가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이 현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